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2절 한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22절 한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풀려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된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나달들을 줍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 거류민은 고향을 떠나서 떠도는 외국인들이 되겠죠. 나그네들일 텐데 이런 거류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자,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그런 교훈이죠. 이 교훈은 새로운 교훈은 아닙니다. 이미 레위기에서도 19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이거든요. 1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고 이미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반복되고 있죠. 19장 33절 이하에도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며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명하셨어요. 이 명령이 굉장히 구체적인 명령이고 실제적인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이런 명령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밭을 이렇게 일굴 때 그 밭을 완전히 휩쓸어서 휩쓸다시피 이렇게 거두지 말고 좀 여유를 두고 거두고 그리고 다 거둔 다음에 만약에 거두는 와중에 떨어진 게 있으면 그것까지 몽땅 다 거두려고 하지 말고 남겨둬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죠. 포도원도 그렇게 하라고 또 명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이 거두는 그런 모든 그런 일에 있어서 이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농경사회니까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얻는 그런 모든 수입에 대해서 얻게 되는 그런 소유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취해라. 그러니까 모두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혹시 남겨진 거 있으면 그것을 내버려 두라.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시고 이것이 19장 33절 이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구체적인 그런 적용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이 3절에도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남겨두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레위기 19장 33절 이하에서는 소극적으로 학대하지 말라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1절 이하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하세요. 여기 이제 과부, 고아가 포함되는데 나그네처럼 가난한 자처럼 약자죠.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돌봄을 받지 않으면 살기 힘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또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첫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돈 후에 2세대가 나타났을 때 약속의 땅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2세대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4장 17절 이하를 쭉 보면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소극적으로 가르친 후에 신명기 24장 19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뭇은 단위거든요.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명하셨습니다. 24장 20절에도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나무 수초를 얻을 때 나무를 떠는 거예요. 나무를 이제 쳐서 흔들어서 그 이제 과실이 떨어지는 거죠. 떤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떠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속 떨어서 남김없이 다 떨어뜨려서 가져가지 말고 어느 정도 떤 다음에 떨어졌으면 가져가고 달려있는 것들은 남겨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교훈하셨어요. 포도원의 포도도 그렇게 하라고 신명기 24장 21절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교훈들은, 그러니까 약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 힘없는 고아와 과부, 역시 차별받기 쉽고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그런 나그네들, 외국인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너희는 너희의 그 소득의 일부를 항상 내어줄 생각을 해라, 그렇게 교훈한 것이죠. 이게 그 신명기 19장의 맥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로 이제 근본적으로 깔아두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대전제하에 가르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계명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지막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고 선언하시고 본문을 마치시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함,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근원으로서, 특별히 이제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존재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서 제시하시는 내용 가운데 바로 이 내용이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대상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신에 대해서 오랜 역사 가운데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있어 왔어요. 철학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과학도 신에 대해서 다루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그런 시도 이에 있어서 그 참신을 논할 때 특히 오늘날 이제 와서 과학주의 맥락 가운데서 이 신이 어떤 그 존재의 근원, 우주가 있게 된 어떤 출발점, 이런 쪽으로는 많이 다루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신이 인격적인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낡은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미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잘 문명이 발전되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종교심을 갖다 보니까 신이 그렇게 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어떤 신,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그런 것은 맞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런 현대적인 그런 좀 흐름 가운데서 좀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인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성이 사랑 그 자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왠지 좀 부끄러워지고 그렇게 말하면 뭔가 좀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흐름이라 볼 수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다른 대상, 특히 자신보다 못한 대상에 대해서 그를 위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살게 하고 그걸 돌보고 그에게 진정으로 진실로 유익한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온 피조 세계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드러난다는 점, 그것을 우리가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인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한 민족으로 국가로서 부름받은 첫 번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들이라 불렀어요. 당연히 그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처럼 새로워지는 것인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답지 않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목적이신데 바로 그 목적에 부합되는 대표적인 그런 예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필요하는 이들에게 내어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레위기 19장 제가 수요기도 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별히 이제 이 교훈,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은 십계명의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돌판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 돌판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의 요체는 이웃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부분이 모두 사실 적용되어지는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적으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시고 그건 적극적으로는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6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이 되는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소득이 있었을 때, 소출이 있었을 때 그것을 남겨두는 것,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보면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출을 넉넉히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싹 쓸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자본주의 정신이 정말 싹 쓸어가는 거죠. 이게 합법적으로, 합법이란 말도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상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싹 쓸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난한 자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부유해지는 그런 나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훈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남겨두라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8계명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얻은 소유 중에 나에게 적당한 것,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난 이 정도면 됩니다 라는 그 부분 외의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도움을 필요한 자들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벌었으니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싹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8계명 위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두라 하신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연히 10계명 위반이기도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낸 것이잖아요. 그죠? 이처럼 오늘 이 교훈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또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그대로 신약으로 이어져서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도 십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잘 이렇게 설명하셨고요. 특히 마태복음 22장에서 십계명 설명하시면서 잘 설명하셨고 또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푸는 것이 내 친구,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를 적대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베풀어야 되는,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어느 상황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욱 훨씬 깊고 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가르치기를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고 교회를 가르쳤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그런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하였죠.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그런 예가 바로 사랑이요. 하나님처럼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레위기 23장의 문맥이 절기법을 가르치는 문맥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또 칠칠절까지 오순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절기들은 흔히 이제 봄의 절기 그리고 이제 소출의 절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는 소출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이 명령이 있어서 앞에 모든 절기들,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첫 번째 보리수확을 거두는 그 절기,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소출을 거두는 칠칠절, 오순절이죠. 밀을 거두는 이런 것을 기뻐하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 이 모든 그런 절기, 소출의 절기에 있어서 바로 이 교훈을 적용할 것을 명하시다 볼 수 있겠죠. 너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소출을 기억하면서 소출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절기들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킬 때 바로 이 대원칙, 사랑의 원칙을 가르치신 것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교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명령을 여기에 두신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나누어 줄 것, 베풀어 줄 것, 그들의 필요 채워 줄 것을 명하시는 그런 사랑의 규례 가운데 자주 덧붙여서 언급하신 교훈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신명기 10장 17절에도 유사한 교훈을 주신 다음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명하세요. 신명기 24장 아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명기 24장 17절 이하에서 쭉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줄 것을 남겨두라고 명한 후에 신명기 11장 22절 마지막에 결론 내리면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런 모든 명령에 또 다른 그런 기초가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 그때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들 연약한 자들 대표적인 대상이잖아요.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너희의 소유를 남겨두고 너희의 소유를 베풀어주라고 명하실 때 너희가 나그네였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였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잖아요. 애굽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특히 종으로 있으면서 약한 자였단 말이에요. 연약한 자였단 말이죠. 거기서 핍박받고 소외된 그런 부류였죠. 너희가 그랬던 것을 기억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아까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에서도 동일한 그런 언급을 덧붙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규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덧붙이신 그런 가르침은 너희가 나그네였다. 너희가 약한 자였다. 너희가 없는 자였다. 너희가 가난한 자였다. 너희는 너희가 그랬던 것을 기억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가난함을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전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상황이 변하더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가난했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늘 부족하고 그리고 박해받고 소외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봄으로 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난함이 채워졌고 그들의 부족함이 채워졌고 그들이 당하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 교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는 자로서 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자로서 이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모든 우리의 그 구원, 특히 이제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말할 때에도 이런 성경 전체의 교훈을 따라서 그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교훈으로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능력이 있거나 혹은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애굽보다 남달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어린 하나님의 작정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의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아는 것, 그 알미라는 것은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믿음이 되겠죠. 그것을 경험하고 역사 가운데 경험한 이들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그것을 교훈으로 듣고 우리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경험한 자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아마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바로 이 믿음의 경험 속에서 어떤 그런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누리게 되냐 하면 그들이 먼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셨다. 그들을 붙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사실들을 하나님처럼 파악하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실들을 사실은 말씀을 따라 미루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눈으로 보십니까? 손으로 만져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것을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 감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냐? 거짓말이다. 그거는 그건 지어낸 거다. 이렇게 폄하할지 모르지만 원래 그 근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를 너의 출발점으로 삼아라, 너의 존재성으로 삼아라, 항상 잊지 마라, 믿어라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그런 너희에게 내가 채워줬다. 여기가 너희에게 출발점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처럼 다른 이들을 채워줘라. 나처럼 가난한 이를 채워줘라. 나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아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규정, 또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천적인 규정으로서 오늘 본문의 이런 규정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성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은 그것을 역사가 보여주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구원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당연히 그 죄로부터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것을 알죠.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참 사실로 여길 때, 거기로 출발점으로 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의 가난함 알고 그 가난함을 채워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자로서 나아갈 때, 그때 정말 진실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 내 피로 때문에 하거나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처럼 진실되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자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가르치죠. 그리고 너희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이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 출발점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 절기법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봄의 소출의 절기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절기법들이 단순히 우리가 지키는 어떤 명절처럼, 추석도 마찬가지 우리도 소출의 절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나타낸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어떤 많은 의식법들과 당연히 결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을 수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을 기억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 절기들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우셨다, 소출을 주셨다, 그것을 감사한다, 이런 절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란 그들의 모든 것이 특히 죄로부터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훈임을 오늘 이 짧은 규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법을 지킬 때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 오순절을 지키는 규례 혹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규례처럼 언제 뭐 제물을 드리고 언제는 안식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특히 장차 올 메시아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차 올 어린 양,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왕,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그들을 실제로 죄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 우리에게는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절기임을, 그런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절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성찬을 가르칠 때 그 성찬을 가르치는 문맥을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성찬과 함께 있는 애찬에 가난한 이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성찬을 가르치거든요. 성찬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지는 그 은혜를 너무나 잘 부각시켜주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신학의 유일한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일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이들이 애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의식에 담겨 있어야 하는 실제 영적인 내용, 믿음의 내용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가 그 믿음, 나의 나됨이 오직 은혜로 되었다. 거기가 나의 출발점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나됨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때의 마음은 그런 나의 자랑으로서 나를 돋보려 하는 그런 말씀의 추구가 아니고요. 순종이 아니고요. 감사함이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마땅히 즐겁게 그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데요.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그런 의식을 예배를 예전을 행하다 보면 송찬을 행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약화되고 여러 가지 했던 분주하고 바쁜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공고한 마음 혹은 피곤함 그것은 나와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교훈 사랑의 교훈을 주신 그 의도에 부합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라기는 현석교회 온 교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법을 행할 때 실제로 사랑의 교훈을 따라 사랑을 행해야 됐던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랑이나 스스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의식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예전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의식들 성찬을 행할 때에 동일한 그런 마음의 자세 믿음으로 우리가 이 형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베풀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변화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혹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주님께서 그들을 맹렬히 책망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 특히 하늘을 시작하는 그 시기이니까요. 나의 나됨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문을 여는 것,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데, 여기에 마땅히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동반되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을 실로 아는 자, 진실로 받아들인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한번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약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그럼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찬을 행할 때 진정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의 영광이 쏟아지는 신령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늘 삶 가운데 그렇게 변화된 우리에 대해서 항상 잊지 않고자 그 믿음을 붙들고자 힘쓰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찬송 200